방송국입니다.
중앙인민방송국입니다. 중앙인민방송국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 평주석이 국가 훈장과 국가 용의 칭호를 수여할 때 관한 주승령에 서명했습니다.
류강 총리와 러시아 총리가 두 나라 총리 제24차 정기회담을 사회했습니다.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가 북경에서 폐막했습니다.
중국은행이 필리핀에서 인민폐 청산 업무를 전개하게 됩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17일 국가훈장과 국가용례 칭호를 수여할 때 관한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 결정에 따라 42명에게 국가훈장과 국가용례 칭호를 수여할 때 관한 주승령에 서명했습니다. 주승령에 따라 우민, 신기란, 려, 손가동, 리연년, 장부청, 원룡평, 황욱화, 도유유, 려에게 공화국 훈장을 수여합니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마하 자크리 시린톤, 려, 타이, 살림 에하메드 살림, 탄자니아, 가린나 베니아미노브나 구리코브, 려, 러시아, 장 피에르 라파랭 프랑스, 이사벨 크라크 뇨 카나다에게 진선 훈장을 수여합니다. 엽건배 오문준 남인동 만족 고방주 정계갑에게 인민과학자 국가용례 칭호, 우이 뇨 위흥화 고명훈에게 인민교육자 국가용례 칭호, 왕몽 진이 뇨 광란영 뇨에게 인민예술가 국가용례 칭호, 에르티 마무티 위글족, 신량량 맥현득 장초에게 인민여웅 국가용례 칭호, 왕문교 왕요덕 회족, 왕계민 왕계제, 부르마한 모르도 뇨 기르기스족, 부원주 리보국, 두구마 뇨 몽골족, 고덕영 더룽족에게 인민의 번복이 국가용례 칭호, 러지 장족에게 민족단결 걸출 기여자 국가용례 칭호, 동근화에게 한나라 두가지 제도 걸출 기여자 국가용례 칭호, 리도예에게 외교사업에 걸출한 기여자 국가용례 칭호, 반금시 려에게 문화재 보호 분야에 걸출한 기여자 국가용례 칭호를 수여하게 됩니다.
국무원 리그강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9월 17일 오후 상크트 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메드베데프 총리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 총리 제24차 정기회담을 사회했습니다. 리그강 총리는 서로 최대 린국이고 유엔 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수교 70주년을 맞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은 상호 존중과 평등 상조, 호혜 상생의 원칙에 따라 두 나라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얼마 전 습근평 주석이 러시아를 성공적으로 방문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 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 정치와 경제 정세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배경에서 두 나라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실무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인문 교류를 밀접히 하는 것은 쌍방이 유조할 뿐만 아니라 현 지역, 나아가 세계의 번영과 안정에도 적극적인 메시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리그강 총리와 메드베데프 총리는 국무원 부총리이며 중국 러시아 인문협력위원회 중국 측 주석인 손출란과 국무원 부총리이며 중국 러시아 총리 정기회담위원회 중국 동북 지역과 러시아 극동 바이깔 지역 정부 간 협력위원회 중국 측 주석인 호춘화, 중국과 러시아 투자에너지협력위원회 중국 측 대표, 그리고 관련 기재 러시아 측 책임자, 러시아 제1부총리인 시노 안노부, 커자크, 거리꼬바, 아지모브 부총리의 사업협보를 청취했습니다. 두 나라 총리는 양측 위원회들의 효율적인 사업을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리그강 총리는 중국은 일대일로 창의와 유라시아 경제연맹의 접목을 강화해 쌍무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확보하고 무역 투자의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며 쌍무 무역액을 두 배로 늘리는 목표를 힘써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 협력을 공동 수행하고 량방향 개방을 확대하며 정유 일체화 협력 모식을 연구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심화하고 상호 보완 우세를 발휘하며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방면의 협력 예비를 충분히 발굴하고 중국과 러시아 과학기술 혁신의 해 행사를 잘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과 농업, 지방, 인문교류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해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매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올해는 두 나라 관계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해라고 하면서 중국이 곧 새 중국 창건 70주년을 경축하고 러시아와 중국도 수교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중요한 친선 邻국인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가장 좋은 수준에 처해 있고 또 새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대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러시아 외교의 선차적인 방향으로서 러시아 자체 발전의 수요에 부합됩니다. 쌍방은 국제 무대에서 협력을 밀접히 해 다각 분야의 국제 규칙이 잘 준수되도록 하고 또 일방적인 제재를 반대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전략적인 소통과 실무적인 협력을 심화하고 에너지와 같은 전통 분야의 협력을 잘 전개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한편 쌍방의 무역 규모를 확대하고 에너지와 공업, 농업, 우주항공, 핵에너지 분야의 협력에서 더 풍성한 성과를 거두며 두 나라 무역액의 두 배 성장 목표를 힘써 실현할 것입니다. 양국 총리는 또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와 지역 문제에 관해 의견을 심도 있게 교환했습니다. 회담 후 리그강 총리와 메드베데프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 제24차 정기회담 공동 커뮤니케에 서명하고 투자, 경제무역, 농업, 핵에너지, 우주비행, 과학기술, 디지털 경제 등 분야의 쌍무협력 문서의 체결을 전개했습니다.
리그강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9월 17일 오후 산끄트 베제르 부르그에서 러시아 메드베데프 총리와 함께 기자들을 접견했습니다. 두 나라 총리는 제24회 중로 총리 정기회담 성과를 적극 평가했습니다. 리그강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실무협력은 전방위적, 높은 수준, 광활한 영역의 특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등 전통 영역에서 쌍무협력은 새로운 돌파를 가져왔다며 다국경 전자상거래, 과학기술 혁신 등 신흥 영역에서의 협력이 새로운 특점을 보였습니다. 쌍방은 재분야의 일체화 협력을 심화하고 에너지 협력의 부가가치를 늘리는 것으로 쌍무무역의 발전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중로 두 나라는 다각주의와 자유무역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개방을 확대하고 제조업 분야에서 전면적 개방을 실현했습니다. 러시아 업체가 기회를 포착하고 중국에서 투자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두 나라는 대외 개방과 상호 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 호혜 상생을 실현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중로 과학기술 혁신의 해를 통해 협력 예비를 발굴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승격을 실현해야 합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전통적 에너지 영역으로부터 고신 과학기술 영역으로 협력 중점을 개척하고 두 나라 사이의 새 시대 전형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가 17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율전섭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 따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국가 훈장과 국가 영예 칭호를 수여하는 것을 규정하고 결정합니다. 국가 주석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 훈장과 영예 칭호를 수여합니다.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에 즈음해 중공조항은 헌법 국가 훈장과 국가 영예 칭호법에 따라 국가 훈장과 국가 영예 칭호를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화민공화국 건설과 발전을 위해 걸출한 기여를 한 공훈 모범 인물들을 표창합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회의는 국가 훈장과 국가 영예 칭호 평리 상황과 인원 추천 명단을 심의한 후 국가 훈장과 국가 영예 칭호를 수여할 때 대한 결정 초안을 심의하고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회의의 위탁을 받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심춘효 주임이 초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심춘효 주임은 국가 훈장과 국가 영예 칭호를 수여하는 중대한 의의를 천명하고 결정 초안 작성 과정과 기본 원칙 그리고 결정 초안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가 17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습니다. 율전섭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표결을 통해 국가 훈장과 국가 영예 칭호를 수여할 때 대한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관련 표결 사항이 끝난 후 율전섭 위원장이 연설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에 즈음하여 헌법,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 그리고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를 수여할 때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주성룡에 서명해 세중국 건설과 발전을 위해 걸출한 기여를 한 공훈 모범 인원에 대해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를 처음 수여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식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 합력을 실현할 때 대한 현실적 수요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시대적 정신을 응집할 때 대한 현실적 수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헌법과 국가훈장, 영예 칭호 제도를 관철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세중국 창건 70년래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용도하여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의 기적을 쌓았습니다. 중화민족은 부요에서 강대로의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역사적 행정에서 중화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국가의 발전과 진보, 인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기여했습니다. 이 과정에 그들은 감동적인 사적을 엮었고 불멸의 업적을 쌓았으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을 위해 장려한 자항을 펼쳐놓았습니다. 공화국 훈장과 국가용의 칭호를 수여한 36명은 각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자 걸출한 기여를 한 우수한 인물들입니다. 70년래 많은 국제 친선 인사들이 중국 현대화 건설을 지지하고 중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걸출한 기여를 했습니다. 본기 친선 훈장을 수상한 외국 정계 인사와 국제 친선 인사 6명은 바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결정과 국가주석 주성룡의 형식으로 이들에게 국가 최고 용예를 수여하고 이들의 위대한 업적을 고양하는 것은 바로 전 사회적으로 본보기를 따라 배우고 여웅을 숭상하는 분위기를 증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과 법치 정신을 구현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응집력과 감화력을 증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단합돼 초요사회의 전면적 건설,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승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의 꿈을 위해 분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의 수여는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인류 문명과 진보를 위한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 중국 인민의 확고한 의지와 더 넓은 흉금을 구현했습니다.
북경 2022년 동계올림픽과 동계 장애인 올림픽 마스코트 발표 행사가 17일 북경 수강단지 국가 동계운동훈련센터 아이스하키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이며 제24회 동계올림픽 사업지도소조 조장인 한정희 개막 행사에 참석해 북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빙돈돈을 발표했습니다. 17일 저녁 국가 동계운동훈련센터 아이스하키 체육관은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로 들끓었습니다. 저녁 7시 25분경 한정 부총리와 국제올림픽위원회 바흐 주석, 국가체육총국 국장이며 북경 동계올림픽 집행위원회 주석인 구중문, 그리고 선수와 빙설 소년 대표들이 함께 장치를 열자 북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빙돈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빙돈돈은 참대곰을 원형으로 설계 창작되었습니다. 순결과 강인함을 대표하는 얼음은 동계올림픽의 특점입니다. 돈돈은 돈우하고 건강하며 활발하고 사랑스러운 참대곰의 이미지와 일치합니다. 이는 동계올림픽 선수의 건장한 신체와 강인한 의지, 인심을 고무하는 올림픽 정신을 상징합니다. 이어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북경시 당위원회 서기이며 북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주석인 최기와 하북성 성장이며 북경 동계올림픽 집행주석인 허근, 중국장애인연합회 주석이며 북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집행주석인 장혜적, 장애인 선수와 빙설소년 대표들이 함께 북경 동계장애인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설용용의 면사포를 벗겼습니다. 북경 동계장애인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설용용은 초롱을 원형으로 설계 창작되었습니다. 순결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눈은 빙설운동의 특점입니다. 용융은 세계문명 교류답습과 조화로운 발전 이념을 표달했습니다. 조롱은 수학, 경사, 따뜻함, 광명을 대표합니다. 이는 동계 장애인 올림픽 선수들의 분투 정신과 세계를 고무하는 동계 장애인 올림픽의 이념을 구현해줍니다. 발표 행사에서 북경시 시장이며 북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주석인 진길령과 바흐가 각기 축사를 하고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파센스 주석의 축사 영상을 방송했습니다.
국무원 반공청이 일전 전민 신체 단련과 체육 소비를 추진하여 질 높은 체육산업 발전을 추동할 때 관한 의견을 하달했습니다. 의견은 10개 분야의 정책과 조치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력이양, 이양과 관리결합, 봉사 최적화 개혁을 심화하고 발전 예비를 방출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정책을 완비화하고 발전 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셋째, 체육 소비를 추진하고 발전 동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넷째, 장소시설을 건설하고 요소 공급을 증가해야 합니다. 다섯째, 플랫폼 지지를 강화하고 시장 주체를 장대시켜야 합니다. 여섯째,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상품 공급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일곱째, 산업 분포를 최적화하고 조류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여덟째, 체육 플러스 행동을 실시하고 융합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홉째, 시범 인수를 강화하고 발전 담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열째, 산업 토대를 공고히 하고 봉사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향한 각계가 연일 취업을 안정시키고 민중의 어려움을 해소할 때 관한 특별구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고 한나라 두 가지 제도의 우세를 발휘해 더 좋은 자체 발전을 추진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향한 특별구 정부의 여러 관원들은 조항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의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당면 특별구 정부는 향항의 경제를 복구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데 유조한 조치를 적극 취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향항특별구 정부 재정사 진무파 사장은 재정사 사장으로서 자신은 일련의 조치를 내와 중소기업이 취업을 안정시키고 토지 가옥 문제를 비롯한 민중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무파 사장은 특별구 정부는 청년 군체의 주택 구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종일관 노력해왔다고 표했습니다. 향항특별행정구 정부 민정사무국 진적지 부국장은 최근 경제 어려움을 해소하는 조치를 많이 내왔다고 표하고 해당 조치들이 사회와 업종, 경제에 유조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시민들이 특별구 정부와 손잡고 향응을 조속히 정상 궤도에 복귀시키길 희망했습니다. 특별행정구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하여 향항 각계 인사들은 지지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향항은 반드시 국가의 발전 대국에 적극 융합되고 한나라 두 가지 제도의 우세와 향항 특유의 작용을 발휘해야만이 향항의 경제 민생을 실속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결같이 표했습니다.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17일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을 열고 양로기구와 병원 결합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당조 성은 왕건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채택한 양로기구와 병원 결합 발전을 추진하는 몇 가지 의견은 근년래 양로기구와 병원 결합 발전을 제약하는 난제를 둘러싸고 의료보건과 양로봉사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의 지지 강도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정책 조치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왕건구는 양로기구와 병원 계약 봉사를 규범화하고 양로기구와 주변 의료기구와의 계약 협력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사회 향진 양로기구와 병원 결합봉사 시설을 확건하고 도시 신규 지역사회 보건봉사기구 내부에 지역사회 양로기구와 병원 결합봉사 시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기구로 확인된 양로기구와 병원 결합기구는 규정에 따라 부동산세와 도시 토지사용세 특혜 정책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왕건구는 각지는 양로기구와 병원 결합기구에서 기본 의료봉사와 기본 양로봉사를 구매하는 것을 강화하고 방문 의료봉사 내용과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통계국이 17일에 반포한 70개 대중도시 주택가격 통계 수치를 보면 지난 8월 부동산 시장은 총체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4개 1선도시 신규 상품주택 가격 성장폭은 전달과 비슷했고 중고주택 가격 월간 대비 수치는 지난달에는 상승했지만 이번 달에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31개 2선도시 신규 상품주택과 중고주택 가격 성장폭은 전달보다 모두 0.2% 하락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기 0.8%와 1.2% 하락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경영인 연맹 진운봉 비서장은 올 가을에도 부동산 가격은 크게 인상하지 않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리성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17일에 발표한 공고에서 중국은행 마닐라 지행이 권한을 수여받고 필리핀 인민폐 청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국은행은 중국 향항과 오문, 대만 지역과 독일, 프랑스, 오스트랄리아, 말레이시아, 헝가리, 남아프리카, 잠비아, 미국, 일본, 필리핀에서 인민폐 청산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존슨 수상이 16일 룩셈부르크에서 유럽동맹위원회 융크 주석과 만나 유럽동맹 탈퇴 협의에 예비 배치 등 의제와 관련해 회담했습니다. 하지만 쌍방은 분쟁을 해소하지 못했고 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유럽동맹위원회는 회담 후 발표한 성명에서 영국은 유럽동맹 탈퇴 협의와 수용될 수 있고 합법적이며 실시 가능한 예비 배치 대체 방안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표하고 그러나 유럽동맹은 지금까지 관련 해결 방안을 접수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해연, 박민걸이었습니다.
시사 해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피격으로 긴장해진 지역 정세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두 곳이 14일 무인기 공격을 받으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설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공격의 배후에 이란을 지목하며 비난했고 이란은 15일 이를 부인하며 미국에 군사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격을 받은 석유시설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도시 다만 부근에 있는 아부카이크 탈황 처리시설과 쿠라이스 유전이었습니다. 이 도시설은 모두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번 피격으로 국내 원유 공급이 하루당 570만 배를 줄었는데 이는 석유 생산량의 절반을 점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예멘 후티 무력이 이번 공격을 획책했다고 승인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이란이 배후 세력이라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미국 폼페오 국무장관은 14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각 측이 긴장 정세를 완화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란이 세계 원유 공급에 대한 전례없는 습격을 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도 15일 트위터에서 미국은 장본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이미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습격자 신원을 밝히고 나면 바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미국의 비난에 대해서 이란은 절대 승인할 수 없다고 반박해 나섰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무사위는 15일 폼페이오의 주장은 그 어떤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이란에 대한 맹목적인 지목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란 자리프 외무장관도 이날 트윗을 발표해 폼페이오의 억측을 반대하면서 미국은 이란과 극한적이고 직접적인 대항을 꾸미고 있다고 강력히 맞섰습니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미국과 그 대리인이 예멘에서 습격을 받았고 그들은 무기 장비 우세로 군사적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꿈꾸고 있지만 결국 지금은 예멘 전쟁에 휘말려들었다며 이란의 화살을 돌린다고 하여 이 재난을 종말 지을 수 없다고 비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이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에 참여했던지를 막론하고 이번 습격으로 두 나라 지도자가 유엔 총회 기간 대화할 가능성이 적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비난과 이란의 강경한 대응은 잠깐 잠잠했던 양국 관계를 또다시 긴장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15일 대변인을 통해서 이번 공격 사건을 비난했습니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최대한 자제해서 정세 악화를 방지하고 국제 인도주의법을 준수할 것을 각 측에 호소했습니다. 여러 아랍 국가도 습격 사건을 규탄한가 올로 정세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레바논 하리리 총리는 성명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은 한 차례 위험 확대라면서 이로해 지역 충돌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요르단 외교부 한 대변인은 이번 습격은 사우디아라비아 안정과 안정을 위협했고 지역 긴장 정세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국내에서도 이번 공격과 관련해 이란을 지목해 비난한 트럼프 정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적 참의원 머피는 이란에 대한 폼페이오의 비난은 사실을 단순화하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는 미국을 어리석은 전쟁에 말려들게 한 원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고압 자세에 반해서 이번 공격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직 후티 무력을 비난하거나 미국을 따라서 이란을 규탄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화대학 소세민 서원의 강사이며 사우디아라비아 파이살 국왕연구센터 객좌연구원인 왕정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전히 강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원인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고 또 입장 표명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진퇴령난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후티 무력이 습격한 것이라고 승인한다면 후티 무력의 능력 제고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행동이 실패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습격을 이란의 책임지라고 한다면 이란과 결판을 내야 할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대등한 군사 복수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고 또 이는 모순 격화를 피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외 정책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격으로 긴장해진 지역 정세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익이었습니다.
중국 엄마들이 선호하는 비학 분유, 신선한 생우유로 만들어서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57년간 중국인들을 위해서 특별 제조된 비학 분유, 매년 7천만 통 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학 분뇨, 중국 어린이들의 체질에 맞췄습니다.
라디오 소설 해학과 재미 속에서 인생을 읽는
라디오 소설
최국철 작, 최복음 연출